사람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예수님,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아기니까 성탄절에 뭐 연극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하면 아기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그 누울 곳을 찾지 못해, 해설 곳을 찾지 못해 다니는 그 장면. 역시 단골 주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장소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또 마리아와 요셉인데 딱 그것만 나올 뿐입니다. 그럼 또 누가 있나요? 목자들. 목자들 나와서 또 천사들 찬양하고 들으면서 이제 경배하러 가자. 왕께 경배하러 가자. 하는 그 목자들. 근데 다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여러 번 등장하며 또 일어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 드러내며 그리고 늘 단골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더욱더 밝혀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탄절만 되면 이 전면에다가 동방박사를 붙이는 거예요. 한쪽에. 한쪽에는 별을 달고 한쪽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그게 원래 사실 세 사람이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예물을 세 개를 주었다고 해서 세 사람이 아닐까 하는 거지 원래 이 동방박사들은 다섯 명이 될 수도 있고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수행원까지 하면 뭐 스무 명이 될 수도 있고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는 딱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예물이 세 개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 사람 생각하고 이제 세 사람을 딱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럼 보면서 야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성탄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인근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의 이 첨탑에다가 동방박사를 걸어놨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던데 큰 교회는 지나가면서 동방박사를 보면서 야 때가 됐구나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동방박사가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동방박사들이 뭐 카드나 트리나 무슨 장식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예전에는 동방박사들의 존재는 예수님의 의미를 밝히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 이것은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동방박사들 이들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학력과 그들의 지식 수준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존재 그들이 와서 그냥 뭐 경배한 게 아니라 그들이 황금을 드리고 그들이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다. 그건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나? 이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 밝히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인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역사적이면서 예수님의 그 가치와 의미를 더 소중하게 올리는 그들이 와서 경배하니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동방박사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중요성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들의 의미는 그들의 가치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동방박사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것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야, 이렇게 위대한 별이 있다니. 우리가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별인데 그 별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분께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떡하니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왕의 자손이겠거니 하고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고 그리고 왕을 찾아간 것인데 거기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없는데 그럼 도대체 그는 누구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헤롯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동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있는데 먼 나라에서 사절단이 와서 다음에 왕이 나타난다면서요. 우리가 그 다음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한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안 그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외국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찾아와서 청와대를 찾아가서는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있다면서요. 새로운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우리가 그분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왕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왕이 될 이제 막 태어난 자에게 경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당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아니 과연 그런 왕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조사해봐라 해서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구절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를 왜 그제서야 찾아냈는지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었고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인데 여하튼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그들은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왕이 물었을 때 나타난 것은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걸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었고 그게 기록된 것을 알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입니다.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 하면 왕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구원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살려줄 것이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왔던 예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간절히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새로운 왕, 그 왕이 우리를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는지는 몰랐는데 그를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동방박사들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분이 오셨구나. 약속된 그분이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했더니 그분이 오셨구나. 그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한바탕 소동이 끝난 다음에 그는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라는 것.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또 경쟁하는 왕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헤롯을 망가뜨리려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리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발견했으면 헤롯 왕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차디쳤습니다. 아, 그분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들이 찾고자 하는 그분이 지금 베들레헴에 나신데 그분을 우리도 사실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하고 따라 나섰을 법도 하지만 헤롯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함께 경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찾읍시다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찾읍시오. 알아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 찾고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냉담했을까요?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요? 기뻐 뛰고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무관심했을까요? 헤롯은 애초부터 기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말 자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 아닌 이상, 그게 내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별로 감사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면 내가 그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릴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위협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세력이 약화되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어디인가 또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옛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가만히 있다가 알게 되면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은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 왕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손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왕, 그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닌 이상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귀찮은 거예요. 쫓아가서 따라가서 죽이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찾게 되면 말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도 귀찮으니까.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러한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나온 이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그 일에 미동도 하지 않는 헤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 모습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올 초부터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 12월에 주님을 만나려. 올 초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2010년도 12월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2010년이 시작될 때 올해는 좀 믿음을 갖고 올해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올해는 더 성령이 충만하고 올해는 좀 더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래야 12월에 주님을 만날 텐데. 그리고 애초부터 따라 나오던 시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연초는 아니더라도 뭐 중간부터라도 여름 때부터라도 아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겠구나,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따라 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2월 딱 되고 난 다음부터라도 트리가 켜지고 장식 켜지고 성탄절 이야기가 들리고 캐롤이 들리고 아 벌써 12월이 됐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경배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함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가기 위해 애초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아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무슨 행사를 위해서, 성탄절 무슨 경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탄절 어떤 의미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기뻤던 것처럼, 감사했던 것처럼, 기쁨에 충만해서 야,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내가 이분을 만났구나. 그 감격에 정말 충만해서 편안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편안히 201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1년에도 내가 주님을 또 만나야지. 2011년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지. 또다시 1월부터 살아가야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동방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이 주님을 찾으러 만나고자 할 때 반드시 들려야만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마주치는 자들은 헤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헤롯 일당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헤롯은 헤롯 왕대로 행사가 없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접견하고 또 뭘 하고 또 그리고 단지 헤롯만 그랬겠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일이 공사가 다망한 거예요. 그게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일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마주치면서 이게 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헤롯 일당과 같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동방박사들 같은 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헤롯과 그의 부하들 같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성탄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바쁘지 예수님이 오셨다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귀찮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막는 방해물들이에요. 내 시간을 뺏고 내 관심을 뺏고 내 마음을 뺏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탄절에 전쟁이 일어났다? 성탄절이 무슨 상관입니까? 열심히 전쟁을 해야지. 돈 벌어야 되는 사람에게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지. 공부하는 사람에게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조금이라도 관심과 주의가 흐트려져서는 안 되는데 성탄절이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어쩌면 마음속에는 그래 맞아 성탄절이지. 잊고 살았다.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구나. 이제 주님을 생각해야지 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 생각도 잠시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서 죽이려는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완전히 무관심을 두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악플보다 그러니까 악한 대답글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아무 대답글을 안다는 거예요. 완전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뭐 전쟁의 날판인데 지금 뭐 하루 먹기 살기가 바쁜데 지금 내가 코 수염이 석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한 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이 아닙니까? 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데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을까요? 헤롯과 같은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옛날에 그들은 정말 성탄절을 뜨겁게 찬양하던 자가 아닙니까? 옛날에 그저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애를 쓰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열심을 내고 정말 주님께 나가려고 정말 시간과 또 노력과 그리고 정성을 기울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 왜 그렇게 무관심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이제는 아무 열의도 없고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저 조용히 번거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성탄절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너무 굳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따뜻했는데, 예전에는 참 촉촉했는데, 예전에는 참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굳어져 버렸습니다. 말라버렸어요.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에요. 예전의 모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왜 변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라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딱딱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찔러도 정말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딘가 다른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말라버린 것입니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악행으로 가득 찼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악을 주님은 더 이상 견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남색하고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온갖 나쁜 짓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그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끄집어내시면서 주의사항, 정말 지켜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롯과 그 가족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에는 정말 꽝꽝꽝꽝 소리가 나며 그리고 유황불에 불타는 시가지를 돌면서 그들은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서도 안 됐습니다. 거기서 내가 정말 살아나온 것만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 는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불타는 시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폭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어쩌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만 쏟아지는지 온 세계에 떨어지는 게 거기 집중적으로 막 폭격하듯이 빵빵빵빵빵빵 떨어지는 거. 그걸 절대 보면 안 되는데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폭격이 떨어져 유황불이 꽝꽝꽝꽝 해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시가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쉬움? 안타까움? 절망? 분노?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인간인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세상인데, 그들이 세워놓은 그 당시 높은 빌딩들과 그 당시 높은 건축물과 아름다운 성들과 그리고 화려한 경치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꽝꽝꽝꽝꽝꽝꽝 무너뜨리실 때 보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였을까요? 관심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까워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서 즐거웠고, 내가 그 속에서 기뻤고, 그 속에서 내가 만족을 누렸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좋았었는데, 그걸 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 로세아는 점차 자기 몸이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처음엔 다리가 변하는 거예요. 다리가 소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리가 소금이 되어가요. 이상하다. 왜 다리가 소금이 되지?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손이 소금이 됩니다. 손이 소금 덩어리가 돼. 이상하다. 왜 내가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지? 소금이 되니까. 그 따스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소금이 되어버리니까 움직일 수가 없네. 그 다음에는 심장이 소금이 됩니다. 가슴이 소금이 돼버려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다리도 소금이 되고 손도 소금이 되고 몸도 소금이 됐을까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돌아봤지 않습니까? 이유를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너무 당연한데?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머리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소금이 기둥이 됐을지 저렇게 하다 소금이 됐을지 어떤 모습이 됐는지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은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의 의미가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그냥 좋을 것 같으세요? 나쁠 것 같으세요?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화폐로 쓰이기도 했어요.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땅에서 캐내는 게 아니니까. 소금은 비싼 것입니다. 그 당시 소금 기둥은 정말 소금은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소금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그걸 찾아다니다가 그거에 눈이 멀어서 그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건 뭘로 바뀔 수 있을까요? 황금 기둥. 내가 황금 하다가 내가 손이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다스의 손. 만지는 것마다 황금을 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 몸을 만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황금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눈이 팔려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없으면 못 살아. 황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기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택 기둥. 또 직장 하다가 직장 기둥. 먹을 거 뭐 기름기 있는 거 지방질 있는 거 먹고 하다가 지방 기둥. 단백질 기둥. 그 미국의 비기스트 루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들이 덩치가 희만해요. 산만해요. 근데 그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살을 빼는 프로그램인데 살 빼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모르시니까 모르시겠고 진호 씨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뭘 하겠어요?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들은 원래 운동을 했어야만 하는 자들이었죠.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았냐면 계속 먹으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400kg, 500kg. 그들이 먹는 정도는 우리의 먹는 상상을 초월해요. 나중에 외국 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몸 둘레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걸어다닐 정도, 어떻게 걸어다니나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었어야 되는 운동이었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그들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방 기둥이 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둥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많은 욕구를 이 세상은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아, 너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교회에 좀 그만두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아 그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야 내가 신앙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아 내가 그렇게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어. 아, 내가 돈을 좀 더 벌을 수 있다면야 내가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내가 그것을 더 그렇게 하면 더 즐거워. 조금만 더 해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즐거워.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야.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도박을 하고 그래서 불륜을 하고 그래서 일탈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됩니까? 기둥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반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기둥이 됐기 때문에 반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미 뭐 마음이 기둥이 됐는데 손이 기둥이 움직일 수가 있나? 발이 기둥이 됐는데 움직일 수가 있나?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나? 일을 할 수가 있나? 뭐 마음에 뭐가 하나 뭐 꽂혀도 반응을 할 수가 있나?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본다면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소금 기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더 성경을 보던 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던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얼마나 별을 봅니까? 그냥 별은 경치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살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그 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왕으로 오신 분에게 내가 나가야 되겠다. 보따리를 싸고 여행 준비를 하고 그 불편함을 일으쓰고 때로는 사막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광야를 건너야 되며 때로는 힘든 여행을 해야 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황금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략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유향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가치가 아니고 주님이 사모하는 가치가 아니라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내어놓겠습니까? 왜 내가 그분께 경배하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발톱의 때처럼 생각도 하진 않는데 언제든지 있으면 언제든지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께 왜 정성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정말 귀하신 분이고 내가 만나야 되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만날 때에만이 내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삶의 완전한 하나님의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 동방박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해로시고 뭐든 나오라고 해.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못 만나요. 때로는 환경이 두렵습니다. 나는 절대 거기는 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곳엔 가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면 그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아기와 아내와 자신을 살릴 수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기쁜 사실은 그들이 피할 자들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 있는 자가 누구며 악인이 누굽니까?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병균 있는 자들과 오염된 자들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쫓아가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 일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제가 주님을 위해 빨래를 하라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라면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라면 설거지를 하고 주보를 접으라면 주보를 접고 전도지를 접으라면 전도지를 접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까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 사장님 저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아 선배님 저는 그건 못해요. 아 선생님 저는 그건 못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영원히 하지마. 앞으로 다시는 하지마. 그렇게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사장님 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학생으로 하여금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게 만들고 그것이 직장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수준 이상을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이 기업가로 하여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업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해요. 이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을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우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기시의 고민? 그런 고민으로는 살아갈래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몸도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면은 더 아파요. 잠도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졸려 하면 더 졸려요. 그러나 몸도 내가 졸리지만 이걸 해야 돼. 내가 피곤하지만 이걸 해야 돼. 내가 지금 몸이 약하지만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병 하나씩은 다 안고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하고 베토벤도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운명교향곡이라는 놀라운 악곡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리 누르는 것들이 우리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가장 귀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진주 조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010년에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 제발 2011년에는 좀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나셨어요. 나실 걸 미리 가는 게 아니라 나셨어요.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박사들은 알고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 그럼 아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동방박사들아 어서 와라. 나를 경배하러 어서 와라. 아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우여곡절 끝에 정말 산을 넘어 들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때로는 모진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헤로당의 위험을 잘 비키고 별을 따라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가 누워있는 마구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좀 상상을 더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혹시 아나라도 봤을 때 얼마나 그 아기 예수님은 그 동방박사들을 안아주셨을까요? 가끔씩 우리 지인이가 저를 안아줍니다. 아, 이렇게 안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네? 박사님 그렇지 않나요? 돌된 애기인데 아, 이렇게 안아줘요. 아니 조그만 애가 안아주는 것 같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널 만나게 돼서 기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걸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금 기둥이 되었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 살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올 때 내가 너를 기다렸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와 주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기대하는 만큼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확신 가운데 다가오는 201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세상 일들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혼미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을 찾아 나가는 이 길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0년에는 반드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나아가 정성을 다해 주님을 기다린 만큼 주님을 사모한 만큼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얻고 2011년을 시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힘들어하지 않고 아무것도 괴로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6장 같이 보겠습니다.